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예수와 함께 지낸 것을 깨달았더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들이 오순절 날 모여서 기도하다가 모두 성령을 받고 난 후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여 3,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하고 이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여 그것을 보고 몰려온 무리들에게 솔로몬 행각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1, 2절을 보시면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심기가 불편해서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허락이 없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자신들의 뒷마당이라고 생각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모두 자신들의 권위에 심각한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후 시간이 너무 늦었기에 일단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들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면 이들을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약해지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이들의 세력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남자의 수가 3,000명이 아니라 5,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 되자 예루살렘 공회를 구성하는 세 부류가 모입니다. 첫째, 주로 제사장인 관원들 부류. 둘째, 평신도 리더로 구성된 장로들 부류. 셋째, 바리새인들이 주류인 서기관들 부류가 모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오늘날 미국의 수프림 코트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판결을 내리면 더 이상 번복할 수 없는 곳입니다. 피고의 인생이 최종 결정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여기 모인 관원들, 제사장들 가운데는 바로 이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리고 성전에서 다른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을 요한과 알렉산더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세우고 12조로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옮기면은 무슨 권세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무슨 권위로 가르쳤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대답합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너희를 관원들과 권세자 앞으로 끌고 갈 때 자신을 어떻게 변호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그때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리라. 베드로는 먼저 자신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악한 범죄가 아니라 선한 행위였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희가 진실되게 알고 싶다면 다음 진리를 알라고 세 가지 진리를 설파합니다. 첫째, 이 안진뱅이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너희가 멸시하는 촌 동네 나사렛의 목수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치유를 받았다.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게 진리다. 둘째, 이 예수는 시편 118편 말씀대로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전문 건축가라고 자칭하는 너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쓸모없는 돌로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지으셨느니라는 말입니다. 셋째, 예수만이 구원할 수 있고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어떤 자도 역사상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공회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고 이들의 신문에 수세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신문하는 자들을 심판대에 올려놓고 정죄하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13절을 보면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 어리둥절했다, 아주 놀랐다, 기이해했다라고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교육받지 못한 범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랍비들로부터 배워본 적이 없는 무학자였고 어떤 공직도 맡아본 적이 없는 하층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학 교육과 수사학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도 시편의 난해한 말씀을 적절히 인용하면서 이들의 죄를 지적하고 명쾌하고 기탄 없이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서 할 말을 잃은 공회원들은 그 다음에 곧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지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들의 지혜와 논리, 담대함과 유창함은 자신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스승인 예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랍비들로부터 배워본 적이 없는 무학자였고 그리고 세상에서 관원이 되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크리스천들은 생각합니다. 목사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정규 신학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교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신학과 변증법 또 설교법과 같은 것들을 알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식은 신학교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습득하기 힘들다고 믿습니다. 거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목사 지망생서부터 시작해서 장로, 안수집사, 구역인도자, 심지어는 초신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목사 지망생은 필수적으로 신학교를 나와야 하고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은 목사로서 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교에서도 학위를 여러 개 하고 특별히 박사학위를 했으면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다닌 일반 대학도 명문 대학일수록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학교에서 일반 학문과 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목회를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교회들은 목회자를 청빙할 때 신학교 졸업장은 가장 기본적인 필수 자격으로 명시하고 많은 학문과 박사학위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다수 보통 신학교 졸업생들과는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목회자에 대해서만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역 성경 공부 리더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구역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역원들보다 학문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문 분야건 박사학위를 한 사람은 일반 대학만 나온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더 잘 가르칠 것이라고 믿고 따라서 성경 공부 리더로서 더 적합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목사와 선교사와 구역 인도자를 평가할 때 어떤 잣대로 평가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평가 기준이 그리고 대부분 크리스천들의 평가 기준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진지하게 찾아보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따르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상적인 목사와 전도사의 모습은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을 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이사야서 55장 말씀대로 여호와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본문과 다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는 상식적인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목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특별히 지난 20년 동안 교회에 퍼지고 있는 위험한 유행들, 이런 것들을 지적함으로써 성경적인 목사관을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지난 40년간 교회에 다닌 분들은 그동안 전 세계 교회를 휩쓸었던 유행들을 잘 압니다. 70년대 초부터 전 세계를 휩쓸었던 유행만 몇 언급하면은 전도 폭발 훈련입니다. 장로교에서 존경받던 그리고 제가 아주 존경했던 제임스 D. 케네디 목사님이 전파한 전도 폭발 훈련입니다. 그리고 남침례 교단의 헨리 블랙허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이런 훈련 프로그램과 교재들은 성경적인 것들로서 많은 교회에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온 것들, 교회에 유행했던 것들을 보면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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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을 타협하는 쪽으로 변한 것을 봅니다. 영국에서 나온 알파 코스, 모든 교회들이 이것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나온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라고 해서 한국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크게 확산시킨 운동입니다. Seeker Service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교회들을 휩쓸면서 복음은 더욱더 타협되어 왔습니다. 2005년 5월에 제가 우리 교회 초대 목사로 왔을 때 우리 교회 창립 멤버들도 3개월 동안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오자마자 한 것은 그 책을 처음부터 다시 보자 하면서 그 책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책인지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현실입니다. 물론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유행들은 훨씬 더 악성 유행입니다. 초대형 월마트가 들어와서 동네 구멍가게들을 다 죽이듯이 성경에 없는 초대형 괴물 교회들이 들어와서 주님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성경적인 조그만 교회들을 다 죽이는 유행입니다. 교회에 몇 년 다니면서도 익명성을 유지하고 다닐 수 있고 어떤 관계의 형성도 없어 드나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러므로써 성도들이 전혀 성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성 유행입니다. 그리고 브랜드의 파워를 이용해서 물건 파는 회사가 여러 곳에 지점을 두듯이 교회가 본점 브랜드를 내세워서 여러 곳에 지점을 두는 유행입니다. 교회들이 시장 바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오늘 지적하려고 하는 유행은 이런 유행들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퍼지기 시작한 또 다른 유행입니다. 그것은 신학교 교수들이 교회의 담임 목회를 같이 하는 유행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소위 교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교인들은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참 큰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도 교수가 설교를 하면은 일반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리를 잘 알고 잘 설파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교인들,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참 축복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의 이름과 존재도 모르는 목사가 수천 명에게 설교하면서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는 헛소리를 들으면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부류와 똑같은 부류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삶을 같이 하는 가운데서 배우고 전달되는 사랑입니다. 풀타임 교수가 교회 전담 목회를 하는 것이 진정 교회와 교인들에게 축복인가? 아니, 그 이전에 신학교 교수가 교회 목회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목사와 신학교 교수는 다루는 진리의 폭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씨름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째, 신학교 교수는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반면에 교회 목사는 제너럴리스트입니다. 의사로 비유하면 신학교 교수는 전문의이고 교회 목사는 일반의, 패밀리 닥터입니다. 전문의와 같이 신학대학 교수는 아주 작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깊이 많이 압니다. 그러기에 전문의와 신학교 교수는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닌데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하면은 즉시 말합니다. 난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제대로 된 겸손한 전문가들입니다. 반면에 교회 목사는 일반의와 같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압니다.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은 지식, 특별히 신학적인 지식은 없지만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있기에 특별히 양떼들이 생명을 얻고 건강하게 사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은 잘 갖추고 있기에 자신의 지식의 범위 내에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깊은 지식이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성도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복잡한 문제에 부딪히면은 전문의에게 리퍼럴을 써줍니다. 물론 아주 적은 분야에 대해서 많이 깊이 아는 것, 그리고 아주 많은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아는 것, 이것들은 개별적으로 다 가능하지만은 둘 다 잘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를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엉터리로 해야 됩니다. 그건 제가 교수하면서 절실히 느꼈던 겁니다. 대학 교수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임무와 자기 연구하는 임무 두 개 잘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연구에 집중하는 교수는 학생들을 조금 등한시할 수밖에 없고 학생들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근심 걱정하는 교수는 학자로서의 명예와 돈과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 교수, 목사 다르습니다. 교수는 스페셜리스트고 목사는 제너럴리스트입니다. 둘째, 신학교 교수는 주로 이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목사는 대단히 실용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교 교수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낚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연구하는 사람인 반면에 목사는 그런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이 지금 당장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건져내고 불탄 집에서 희희낙낙하는 사람 뛰어들어가서 뺨을 때려서라도 끌고 나오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태권도 이론가는 폼을 대단히 중시하지만은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폼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동네 도장에서 가르치는 태권도 사범 입장에서는 폼이 없어도 당장 괴한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우선적입니다. 물론 이상적으로는 이론과 실제를 모두 균형 있게 잘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실제 삶에서는 제한된 자원 때문에 시간과 능력과 달란트 때문에 둘 다 잘하는 것이 종종 불가능합니다. 셋째, 신학교 교수는 책과 논문과 씨름하는 사람이지만 목사는 본질적으로 사람과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신학교 교수는 주로 학생들의 머리와 지성에 호소하지만은 목사는 성도들의 가슴과 마음에 호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교수는 자신의 논문과 강의에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의 학자로서의 명예와 자존심과 생명을 걸지만 목사는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목사의 삶을 잘 알기에 목사가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지 못하고 조리 있게 하지 못하고 세상 지식 가미하지 않고 단순하게 말해도 믿습니다. 목사의 말, 요거 접속사를 잘못 사용했다, 요거 논리가 조금 정확하지 않다 하고 트집잡지를 않습니다. 교수는 다른 전문가들에 둘러싸여 살고 그들의 평가를 받지만은 목사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고 그들의 평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설교하면서 교수나 변호사나 판사와 같이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자세한 각주를 붙여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설교의 요점이 흐려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기에 진리를 단순하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에게 전문가에게 설교하듯이 설교하면서 담대하게 설교하는 것은 더 중요하게는 보통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의 모함이 되는 신학교에 다니면서 신학교 교수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은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던 적은 지극히 드뭅니다. 자, 교수 참 똑똑하다. 내가 모르는 지식 정말 논리정연하게 잘 설파하는구나. 제 머리는 커졌지만은 가슴은 따라서 손과 발을 움직이는 의지는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왜? 신학교는 학생들의 머리와 지식을 키워주는 곳이고 교회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부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적인 신학교는 그래서 아예 처음서부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는 여러분의 머리를 키우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 하트를 위해서는 여러분 지역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라.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세 가지 이유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유입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런 이유를 대면은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곧 반박합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상식이고 나 같은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는 다르다고 합니다. 나는 둘 다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퍼블릭스에 가서 보라고 합니다. 똑같은 캐시어 일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맞는 얘기입니다. 대학교 교수를 보라고 합니다. 노벨상을 받은 교수들은 다른 교수들 10명보다 더 낫지 않냐고. 맞을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왜 풀타임 교수가 교회 담임 목회를 하는 것이 모순인지 그 이유를 말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학 교수가 교회 담임 목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 교수는 본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선생이지만 목사는 성도들에게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생은 학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절대로 바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인 목사이고 목사의 이상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맞습니다. 강단에 서서 성경 공부 시간에 지식을 토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은 수만 명이 있으나 아비와 같이 그들을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자는 지극히 적다 하는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노벨상을 받은 뛰어난 교수가 5,600명 똑똑한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강의하는 것이 평범한 교수 10명이 4,50명 학생을 모아놓고 강의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는 학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교육은 삶이 동반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크지만은 가슴은 새 가슴이고 손과 발은 새 다리와 같은 사람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그런 기형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성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가 교회 목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다섯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는 어원상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Shepherd, 양치기. 3D 업종 종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angerous하고 위험하고 difficult하고 어렵고 dirty한 일, 더러운 일을 감사함으로 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수는 그런 삶을 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목회 들어가지 못하고 신학교 교수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비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목회를 같이 하면 사꾼 목사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잘해봐야 20, 30시간 때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신학교에서 맡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슈퍼 휴먼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시종일관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선지자와 목사로 부르신 자들은 그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뭐라고 하는가? 다른 모든 것 이전에 양치는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라고. 3D 업종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양떼를 맡기신 목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이익과 배만을 채우고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꾼 목자였다고 말합니다. 양들에게 좋은 목자가 되는 비결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성경적인 비결입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이 지명하신 목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양떼를 맡긴 자야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 돈 내고 신학교 졸업하고 졸업장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야만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양떼들을 맡기셨기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양떼들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양떼를 사랑하면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갖춰갈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과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이 있으면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자들에게 안겨주신 막대기와 지팡이만 있으면은 호시탐탐 양떼들을 노리는 늑대와 사자들 때려서 쫓을 수 있고 구덩이에 빠지고 벼랑 끝에 매달린 양들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목자는 정의상 정규 학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양 치는데 무슨 너무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까? 오늘날도 우리들보다 수십 배 경건한 아미시들은 8학년 이상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8학년까지만 교육을 시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하면서 교만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그대로 살라. 우리는 8학년까지만 교육을 가지고도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와 고조할아버지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물려준 그 지혜만 가지고도 세상을 지혜롭게 얼마든지 잘 펼쳐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목자는 정의상 신학교에 신학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서부터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이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훌륭한 랍비 학교들이 여러 곳 있었지만 성경 교육과 수사 훈련을 잘 받은 똑똑한 젊은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제자를 하나도 취하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저 북쪽의 무식한 촌통 내 이방인들과 접촉이 많은 부정한 동네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배우지 못한 전직 어부들, 전직 세리들, 그리고 전 열심 당원들, 반골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제도권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전혀 무자격적인 자들을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시는가?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목사가 세상적인 경력이 화려하면은 그 목사가 아무리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하고 행하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신학을 하셨으니까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기 때문에 잘못 오해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목회자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안다고 하지만은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을 고쳐서 가르치는 것은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처음부터 똑바로 가르치는 것보다 수십 배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수많은 세상 이야기를 토하지만 세상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을 단순하게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교수를 잘하면서 교회 목회를 같이 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목사는 일반의이지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는 현실 목회 프랙티셔너지 이론가, 피어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사람과 씨름하는 사람이지 책과 논문과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교사이기 이전에 먼저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3D 업종인 목자이지 존경받는 프로페셔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 2, 3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줄곧 지식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전에는 교회가 지식인들에 의해서 늘 핍박을 받고 살았는데 지식인들이 교회의 주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논리가 충만한 사람들이 기독교의 교리를 집대성해 왔고 교회 역사를 주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성경에 관한 주변 지식은 방대하게 되었고,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는 정리된 지식들을 갖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공의로운 사람들,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지 못해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면은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이 지식층들이 들어와서 똑바른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는 계속 핵분열을 해온 결과 지금 미국에는 개신교단만 1,000개가 넘는 교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이게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큰 함정입니다. 교단이 핵분열을 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들끼리도 하나 되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가? 그 결과 기독교 목사는 개독교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존경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크게 드러나기는커녕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지식층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객관적인 진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기독교 초기에,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교회 교인들 가운데 감정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방언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소위 정통 그리고 기존 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 감리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계합니다. 개인의 감정, 개인의 체험, 이거 믿지 못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리를 믿어야 된다 강조합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의 삶,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몸과 마음, 이거 전체와 분리된 객관적인 진리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머리만 갖고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없으면은 성경의 진리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 그 팔복과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아멘할 수가 있습니까? 유일한 사람은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렇게 살리라고 실제로 발걸음을 옮겨서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너무나도 존귀한 진리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를 복되게 하는 진리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삶이 없이 머리로 깨닫는 객관적인 진리, 세상의 진리일지는 모르지만은 기독교의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지식층들이 그걸 죽었다 깨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기록된 그러한 삶을 지금 살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네 것 내 것 할 거 없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늘 모여서 예배드리길 기뻐하고 그런 삶 지금 누가 살 수 있느냐 하면서, 아예 디스카운트를 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런 삶을 살려고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만이 그 말씀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정규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학위를 많이 쌓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경험입니다. 너무나 익사이티드 돼갖고 이제 신학교를 가면은 내가 옛날에 세상 학문을 했을 때 내 지도교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이 지도교수 아무것도 아닌 한국에서 온 한 별로 똑똑하지도 못한 학생을 위해서 자신의 온 정력을 쏟아부어서 학자를 만드는데 자신을 희생한 이 교수, 이 교수보다 다섯 배, 열 배 되는 신학교수들이 나를 좋은 목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나를 잘 가이드해 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네,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학자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열심과 학생에 대한 디보션으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왜 종교 지도자들한테 독사의 새끼들아, 우맹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위선자들아 말씀하셨는지 처절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신학교에서 사람들을 가르친다면, 교회에서 목회하지 않고 신학교에서 가르친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여야 됩니다.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 이들 3년 동안 신학교 교육하는 동안 내가 이들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좋은 목자로서 이들을 잘 돌보고 가르쳐서 이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각 로컬 출치로 가서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을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꾼과 같이 일주일에 3, 40시간 자신에게 맡겨진 시간 동안 강의하고 자신이 편리하게 정한 오피스 아웃 동안만 학생들 찾아오면 만나고, 절대 자신을 헌신하지를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신학교가 좋은 목사를 배출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첫째는 교수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수들의 마음과 목사의 마음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학교 가면은 공부하는 것들의 내용 때문입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는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신학교 들어가면은 3년 동안 그 공부하는 동안 성경 볼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 외에 수많은 책들을 읽어 제껴야 되기 때문에 성경 볼 시간이 없습니다. 3년 졸업하고 나올 때는 신앙이 바닥으로 돼서 나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많은 성경에 관한 주변적인 지식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왜 성경은 놔두고 주변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즐겨하느냐, 그 근원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학교가 오히려 해가 되는 겁니다.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구역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정규 신학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 교회 경험에 따르면은 매주 판결문을 쓰는 판사가 장로인 교회 대표기도보다 똑같은 교회에서 비닐하우스를 하는 무학자 장로님 기도가 훨씬 진실했고 훨씬 은혜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예수와 함께 지낸 것을 깨달았더라. 오늘날 우리 목사와 오늘날 성경 공부 인도자들이 파워가 없는 이유는 신학교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많이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최근 나온 새로운 신학서적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지혜와 능력의 근원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순간순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을 떠나신 후 당시 제자들보다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없던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온전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늘 24/7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기에 성경에 관한 수많은 책들을 들여다보고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늘 느끼는 문제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 젊은 목회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 조언을 하나 주십시오. 그때 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껄껄 웃으면서 설교할 때 본문을 몇 번 보냐고. 그래서 한 서너 번 보는데요. 30번 보라고. 성경에 관한 많은 주석책들 보지 말고 성경 제체를 30번을 보라고. 믿음으로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고. 그거를 담대하게 전하라고. 너무나도 처절하게 느끼는 조언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도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 인도할 때 성경을 이해할 때 다른 책 두적거리지 않고 성경 자체를 계속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올 한 해 동안은 오늘 말씀 가슴판에 새기시고 목회자건 구역 인도자건 아니면 구역의 구역원이건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늘 말씀과 기도와 떡대기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늘 함께 지냄으로써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